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생선 요리를 시켰습니다. 생선 요리가 너무나도 맛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선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돌아간 그 사람은 그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두 주쯤 후에 다시 그 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메뉴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날은 신선도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생선의 맛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은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두주 전에 식당에서 이곳에서 요리를 시켰을 때는 참 맛이 좋았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요리가 맛이 없지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은 도저히 그럴 리가 없다는 듯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오늘 드신 생선은 바로 같은 두주 전에 들어온 생선인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신문 귀퉁이에 실렸던 만화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어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오려서, 이 만화를 오려서 한동안 제책 속에 두고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날 사온 생선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언젠가 언제나 똑같은 신선도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주인의 생각이 우습기만 합니다. 생선이 그렇듯이 이 세상에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금방 썩어버리고 때로는 금방 또 변질되어 버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오래 같은 모양으로 둘수 없는 것이 그저 그대로 두면, 방치해 두면 자칫하면 변질되고 또는 썩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출발이 좋았다고 해서 과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결말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주 뜨거운 경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변질되고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따금 만나는 교인들 중에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마는 언제나 과거에 충성하고 열심이었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지금 자신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성서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러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생활을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오늘도 내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대로 있다 보면 자칫 우리들의 삶이 해이해지고 신앙적인 모든 삶의 모습이 약해질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잇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께서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은 반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모두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워질 것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모든 제자들도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워질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미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해야 할 그런 수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날 즈음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워질 바로 그 즈음에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로 떠나가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의 후계자로 세울 것을 예측하고 있었지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세 번에 걸쳐서 여기 머물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베델로 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선생님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후계자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따를 법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갈을 떠난 상태에서 어딘가를 향하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했으니 어디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자기 자신이 어딘가를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사에게 너는 이곳에 남아 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는 곳마다 엘리야는 엘리야의 수련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엘리야는 엘리사와 더불어 지금 수련생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베델을 방문하고 또 여리고를 방문하죠. 그런데 그곳에 가면 갔을 때마다 수련생들이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선지 학교가 그곳에 있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 신학교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베델에 갈 때 또 여리고로 갔을 때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가야 하지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엘리사에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지만 너는 이곳에 남아서 이 학교의 수장이 되어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고 또 너는 여기 여리고에 남아서 여기 있는 수련생들을 가르친 일을 맡아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처럼 들리고요. 그리고 굳이 나를 따라오지 않더라도 너는 이미 너의 자리가 있다. 그러니 너는 여기 남아서 이미 있는 모든 수련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도 좋겠다라는 의미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세 번 여기 남아있어라 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을 거역하며 그를 따라 나섭니다.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그는 엘리야를 따라서 베델에서 그리고 또 여리고로 그리고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요단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에 섰을 때 엘리야의 제자들이 약 50명가량이 요단강에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게 되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물을 마른 강바닥으로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걷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엘리사 제자에게 묻죠. 그러자 엘리사 제자는 엘리야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왔던 이유가 드러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목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엘리야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한 그런 선지자였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런 얼마나 큰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전투를 했습니까?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선지자였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아주 야심차게도 그보다 갑절의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를 바짝 따라가고 있는 이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 말씀의 뜻은 네가 엘리야를 만약 나를 끝까지 따라오게 된다면 네가 나를 끝까지 따라와서 내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끝까지 나를 따르게 된다면 너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앞서서는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는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 그러면 네가 그 능력을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끝까지 따라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냥 여기 남아있어라 라고 엘리사에게 말했을 때 그곳에 엘리사가 남아있었다면 얻지 못했을 축복이었습니다. 베델에 남아있었더라도 그는 그 축복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여리고에 남아있었더라도 그는 그 복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요단에 남아있었을지라도 그는 그 축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끊임없이 전진을 하다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곳에 있었더라면 그냥 남아있었더라면 얻지 못할 그와 같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엘리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를 이을 선지자로 이미 자리매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스승인 엘리야처럼 아니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한 단어를 만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견디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힘든 시간을 견딜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견디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거룩한 열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큰 능력을 사모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소망교회에게 필요하고 우리 자신에게 필요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남아있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저 남아서 안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늘 세례식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세례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기까지 큰 긴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두 분은 아마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례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진다는 말인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그리고 이제부터 성령께 모든 나의 삶을 맡기기로 결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세례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긴다는 면에서 구원의 징표가 되고 또 신앙의 한 매듭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세례는 이제 작은 믿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더 큰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더 큰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을 결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했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외치던 그 한 아버지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올 만큼 믿습니다. 세례 받을 만큼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거룩한 열망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사모하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갈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그러합니다. 이제 46주년 창립기념일을 맞고 있습니다. 중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더 안주하고 싶은 욕망이 들기도 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그냥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퀀텀 점프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성공으로서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하는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열망, 갈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 원하는 그 갈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더 큰 신앙의 열망이 필요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열망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에서 중요한 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움직이는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감으로써 사모하던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끝까지 따라가는 것,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종종 달리기 달을 가리키는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달을 보라고 손을 가리키는데 정작 달을 보지 아니하고 손을 보는 경우를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장면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저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 그 스승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만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훌륭한 선생님을 따라가라는 뜻이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성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또 열왕기하 2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6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모든 이동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이라고 하는 어떤 동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번역은 이 내용을 보다 강조하듯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갑절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보여주는 능력을 받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지역적으로 동선을 따라서 여리고,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 그와 같은 지역의 움직임이 아니라, 또는 그저 보이는 한 사람 엘리야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분만 붙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찾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따라가고 있는 그 엘리야를 본받는 것,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고, 그 모습을 엘리사 그 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는 그가 원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안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열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그것을 열망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거나 하늘로부터 어떤 환상이 보이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또는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그리고 희생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귀로 다가갈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6주년을 맞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귀를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보다 아름다운 교회,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건대 주님께 멋진 열매를 맺어드린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즐겁고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기회들을 주님을 향한 기회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소명을 생각해 하시고 다시 새로운 열정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마음이 교회 창립 40주년을 지나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새롭게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